그 비현실적인 아니 그 초현실적인 서리얼한 어떤 존재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철책이 있고요. DMZ에는 지뢰밭이 있죠. 지뢰밭이 있고 철책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세상처럼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북한으로 넘어간 어떤 군인이라든가 장교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어떤 타부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저에게 끊임없이 어떤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저 경계 너머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As a child growing up in the demilitarized zone, I always wondered about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which for me was something very surreal, something not very real, as a matter of fact. And I always wondered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barbed wires, behind the minefield separating North and South Korea. And it was actually more of a taboo to talk about what went on in North Korea, and those defectors who made up their mind to go off to the North side were never openly discussed or talked about. And I was always very curious, as a child, about the life beyond the separation, beyond the barbed wires. And to me, it almost felt like life after death.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동료였던 어떤 대대장이죠. 그 바타드 형이던데 그 사람이 자기 운전병을 데리고 월북을 했어요. 운전병은 이제 갓 스물 정도 된 젊은이였죠. 데리고 월북을 했고 그 가족을 저희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잊혀진 것 그야말로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로 넘어간 사람이 되었고요. 그 가족들이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그 고통이라든가 배신자인 거죠. 그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신분을 숨기고 이제 살아가야 했고 저는 이제 그 집 아들도 저희가 알았었는데 마치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한 어떤 아버지의 가족들, 유가족들처럼 보였어요.
Okay, one of my father's colleagues, who was actually a battalion leader, he went over to North Korea with his driver, who was just over 20 years old at that time, and seeing how their family suffered after their father left was something like the people left behind, a father who died the most horrific death, and he was instantly forgotten after he went to North Korea.
북한이라는 데는 끔찍한 곳인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끔찍하고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정말 이상한 곳인데 거기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그 장교와 그것을 그냥 따라갔던 무전병의 운명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두 가지 면에서 저에게 나중에 저의 소설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그래서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빛의 제국, 이월이 포도기 스포인 교회에서는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곳에서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상한 세계, 남한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지만 그 세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어떤 사람의 삶. 이런 것을 나중에 그려보게 됐던 것입니다.
Okay, to me, the whole idea of North Korea was always very strange, something totally different, something completely new, and to think that those two people would actually voluntarily choose to go to North Korea was very strange to me, and this affected my writing, my work in two specific ways. First of all, in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I portray a character who has to choose, who actually chooses death out of his own free will. That's one of the ideas that came from the childhood experience. And secondly, in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I discuss a character who has to go over that fence to a land of strangeness.
그 어린 시절에 그 제가 살던 그 DMZ에서는 텔레비전을 켜면요, 그 당시에 파주든 파주의 그 임진강 임진강 너머였죠. 거기서도 살았고 화천에서도 살았고 했는데
거기서는 텔레비전을 켜면 북한 방송이 더 잘 나왔어요. 남한 방송은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 또래들이 경험했던 한국의 대중문화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북한 방송이라는 것은 보고 있으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기괴한 세계고요. 사람들이 늘 어딘가를 행진하고 있거나 또는 그 아나운서가 한 명인 것 같아요. 그 여자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모든 방송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특이한 말투, 그다음에 그 연극적인 어떤 제스처, 그 거리의 풍경 같은 것도 하나의 거대한 그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세계였거든요. 저희가 또 북한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연극의 어떤 무대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딱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그 이상한 부조리극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Like I grew up, I took all of the plays in the area near DMZ, and in my childhood, at home with our television, we have a better reception for the North Korean TV programs. So you can imagine that the pop culture that I experienced as a child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other teenage boys experienced. And the North Korean TV programs that I used to watch were very out of place, very, very strange. And there seemed to be only one a female TV presenter who did the voiceover for absolutely everything on TV. And I feel like the world that I witnessed on TV was very theatrical. Everything looked very staged. The way the people were marching and the streets were so organized. And I felt like North Korea, the world of North Korea, was almost like one big stage.
나중에 대학에 가서 제가 대학에 갔을 때는 그 당시 한국의 80년대 중반의 대학교에서는 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대단히 유행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랬던 때인데 그때 우연히는 아니죠. 우연히는 아닌데 김정일이 쓴 그 영화 예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어떤 영화 이론서를 하나 냈는데 그게 김정일의 영화 예술론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구해서 보시면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예술론을 보고서 그때 제가 얻었던 어떤 인사이트 통찰은 아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인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대단히 마치 하나의 영화를 찍듯이 하나의 연극을 하듯이 그런 그런 그 사회를 연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Okay, well later on in mid-80s I went to university of course and the ideology of Kim Il-sung at that time was getting quite popular among students in Korea, in South Korea and I came across the book Accidentally on Purpose by Kim Jong-il called Film and Arts Theory and I realized after reading that book that my earlier perceptions of North Korea were not actually wrong and the fact that North Korea was actually like one big theater, everything was very staged, it was almost film-like in a way.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그 시기에 70년대나 80년대에 남한 사회 역시 북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 빛의 제국을 쓰던 시절에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북한이라는 사회가 웃기다, 정말 우스꽝스럽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 역시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교련이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을 받았고 심지어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련복이라는 군복을 입고 학교에 갔고요. 1년에 일주일은 다시 DMZ에 있는 전방부대 입소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 역시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북한의 젊은이들처럼 발을 맞춰 행진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국가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Okay, well then I thought of another idea. I realized that all the farcical nature of North Korea was not so different from what went on in South Korea of the time. I too had to dress up like a soldier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my university life. And one week a year I had to go back to the military base in DMZ and receive a lot of training, and there was a lot of marching and nationalism that was encouraged among the youngsters of South Korea. And I realized that back in the 80s, in fact, the two Koreans were almost like identical twins in many ways.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인진강 쪽에 살 때, 인진강 넘어 살 때 느껴봤던 건데, 북한에서 이렇게 그 인공기를 그 세웁니다. 그러면 이게 높죠. 그러면 남한에서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다시 세워요. 그럼 북한에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조금 더 높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또 높여요. 이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떤 순간 남한이 포기했어요. 바보 같잖아요. 남한이 포기했는데 지금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쪽에 인공기가 어이없이 이렇게 높이 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지만 DMZ에는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모델 빌리지가 있었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 사는 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연극 배우들처럼 이렇게 그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한 집에 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마을이 남한에도 있었어요. 그 대성리라고 불리는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않아요. 군대가 면제됩니다. 대성리에 사는 젊은이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그들은 또 종교적인 기능을 행하고 있기도 해요. 마치 재물처럼, 재물, 제사에 바쳐진 재물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Okay, for example, the place I lived in DMZ, just beyond River Injin,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the North Korean flag was put up very high, and the next day the people on the South Korean side put their flags up really high, just a bit higher than the North Korean one, and the North Korean, the next day, the North Korean side of course went back and put their flag up a little bit higher, just above the South Korean one. And the competition went on until one day the South Koreans just realized how stupid they were being and stopped and we gave up flags to people. If you go back, if you just go to the end of today, you can see that there was North Korean flag that's been put up ridiculously high as a result of that competition. And in the North Korean side, just going back to what I said about the theatrical nature of North Korea, there's actually a showcase village near the border where people act just like actors in a play. They dress up in nice clothes and they live in wonderfully neat houses. And before we begin to criticize that, there's actually something very similar on the South Korean side. We too have a showcase village called Daesongri where people do not have to pay tax. The youngsters in the village do not have to do the military service. The only duty required of them is to actually live there, just like religious offerings.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거기만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저의 감각을 형성했던 것은 인생이라는 것에는 어떤 연극적인 것이 있다. 사람들의 삶에는 연극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그냥 연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포가 있고요. 그 뒤에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공포에는 역시 또 웃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워요. 예를 들면 북한의 병사들이 돼지 한 마리를 끌고요. 군사분계선 쪽으로 막 내려와요. 가까이 내려옵니다. 돼지가 막 싫어하죠. 근데 돼지를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돼지의 목을 따는 거야. 남한 군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돼지의 목을 따라. 그리고서는 그 돼지를 다시 들고 가는 거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돼지 먹는다 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 너네는 못 먹지 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정말 강력한 마치 그 폴리네시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전사들이 하는 그런 자신들의 남성성을 과시하고 그리고 돼지 먹는다는 것도 자랑하고 우리 고기 먹는다 이런 걸 자랑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끔찍함이 있고 또 우스꽝스러운 정말 슬픈 그 유머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어떤 연극적인 그런 과시가 있죠.
Okay, so all this thinking, all this everything that I witnessed as a child had a very big influence on my perspective, and I started to think of life as a part of theater, and I realized that underneath behind that theatrical nature was an innate fear of that this all this theater could lead to something very terrible. And underneath all that, I also saw an element of comedy, something very farcical. And I can give you an example of this one time when some North Korean soldiers actually drove a pig to a spot very near where the border was, and they decided to cut its throat in a full view of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Just to make a point, they were going to have a feast that day. And it was a very comical kind of act of showing off their masculinity, which is very reminiscent of something that goes on with perhaps the native tribes in Polynesia. Okay, and I realized that the life was very much about tragic comedy.
네, 이렇게 비슷하던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은 저는 9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은 특히 97년에 IMF 그 사태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서구화되게 되죠. 그리고 서구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고용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완벽한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늘 북한의 뉴스에 대해서 열심히 보는데 그것은 저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남한이 옛날에 어떤 사회였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 빛의 제국에 나오는 기영이라는 주인공은 일생의 반을 북한에서 살고 간첩으로 남파돼서 또 반을 남한에서 사는 동안에 잊혀졌죠. 그 북으로부터 잊혀진 그런 간첩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새 나라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북한 그리고 80년대의 남한, 97년 이전의 남한이죠. 97년 이전의 남한 그리고 97년 이후의 남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는 비슷하죠. 앞에 두 나라는 비슷하지만 그 뒤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남한이 겪었던 드라마틱한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Okay, so the two careers were very similar to start with back in the 80s, but they actually started to go their separate ways in the 90s,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fall of South Korea in 1997, with the introduction of IMF into the country, where everything started to become rapidly westernized, and the whole idea of security in our society started to fade, and the competitions got sharper and sharper in South Korea. And even these days, I try to look back on what goes on in North Korea, which is very much like a reflection of what South Korea used to be like back in the 80s. And in my novel,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the central character, Gi-yong, he actually confesses that he's lived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That's North Korea, where he spent the first half of his life, and South Korea in the 80s, and South Korea after 1997. And the first two countries were, of course, very similar, but the third, the last country that he experienced was very different from the first two.
그래서 뭐 예 제가 왜 예, 빛의 제국 같은 소설을 쓰게 됐는가를 사실 쓰기 전에는 알지 못했고요. 쓴 다음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어린 시절로 저도 이제 그 시선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어떤 인사이트는 뭐냐면 한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역사도 살펴봐야 되지만, 북한이라는 일그러진 거울 또 여전히 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Actually, before I wrote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I wasn't quite sure of the reason why I had to write this novel, but it was only after I wrote the novel and started to go to a lot of Q&A sessions just like this one that I realized that the reason why I wrote the novel was because in order to understand contemporary Koreans truly, we must not only do we have to reflect on what went on in South Korea before, but we also have to reflect on what goes on in North Korea, which is very much like a deformed mirror that shows the reflection of South Korea of the earlier day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말고도 저는 이제 다섯 권의 장편 소설을 다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고 나서 왜 썼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들이 모두 경계를 넘어가서 사라져 버렸거나, 검은 꽃이라는 제 소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멕시코로 갔다가 과테말라의 정글 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그 빛의 제국 좀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밖에 젊은이들의 얘기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현대의 삶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저라는 어떤 한 작가의 필터, 저라는 한 작가의 비춰진 한국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의 반영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저의 작가로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 have written five full-length novels, five other full-length novels, and just going back to what I said about realizing the reason why I wrote these novels only afterwards, in my novel called Black Flower, I talk about things and people that disappear. It's about a group of people who disappear into the countryside in Mexico. And also, in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 I discuss the central character's very confused search for his own identity, which is also reflected in my other narratives about the contemporary youth of South Korea. And you can tell that everything that I tell in my novels, all my stories, are actually filtered through my own perspective as a writer. And I see it, I'm not sure how much value it holds for now, but I see it as my duty to keep recording the contemporary life of Korea.